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될 것이 유력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측이 러닝메이트 선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주요 매체들은 23일 이 같은 상황을 전하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법무장관을 지낸 에릭 홀더 전 장관의 법률회사가 해리스 캠프의 부통령 후보 심사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사 대상자들로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팀 월츠 미네소타 주지사, 제이비 프리치커 일리노이 주지사, 앤디 버시어 켄터키 주지사, 그리고 애리조나 출신인 마크 켈리 상원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선에 승리하려면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합주에 정치적 기반을 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휘트머 지사 외에는 모두 백인 남성들이어서 유색인종 여성인 해리스 부통령의 배경을 보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유력한 인물로 두세 명을 매체마다 꼽고 있습니다. ABC 뉴스와 USA Today,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샤피로 지사와 켈리 의원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973년생 51세인 샤피로 지사는 유태계이면서 미국 재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요 외교 현안으로 떠오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관해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1964년생 60세인 켈리 상원의원은 해군 장교, 우주비행사 출신입니다. 지난 2011년 아내인 가브리엘 기퍼즈 당시 하원의원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중태에 빠지자 장성 진급을 앞두고 우주인을 그만두며 아내의 간호에 나섰습니다. 이후 총기규제단체를 구성해 활동하다 2020년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서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 출신인 존 맥케인 의원이 생전에 보유했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의 경우 샤피로 지사와 켈리 의원 외에 쿠퍼 지사가 유력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가 203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됐습니다. 또한 2030년 개최지로는 프랑스의 알프스 지방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24일 프랑스 파리 팔레데 콩그레에서 열린 제142차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권고한 이들 두 지역을 2030년과 2034년 동계대회 개최지로 각각 가결했습니다. 2034년 개최지로 결정된 미국의 솔트레이크 시티는 유효표 89표 가운데 83표를 얻었고 2030년 개최지 알프스 지역은 88표 가운데 84표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솔트레이크 시티 시내 청사를 비롯한 공공장소에서는 이날 새벽 3시부터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 결정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유치가 확정된 순간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이로써 솔트레이크 시티는 2002년 대회 이후 32년 만에 다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기존 시설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IOC는 지난해 솔트레이크 시티의 동계올림픽 개최 관련 독점 협상권을 준 바 있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의 IOC 입찰 제안에는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 에린 맨덴홀 솔트레이크 시티 시장, 그리고 알파인 스키의 린지 본 선수 등이 참가했습니다. 미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총 다섯 번째입니다. 드미트로 클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24일 러시아와 협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쿨레바 장관이 중국 광동성 광저우에서 열린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의 회담에서 러시아가 선의로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면 특정 단계에서 러시아 측과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음을 거듭 밝혔다고 발표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남부에서 이번 주 초에 발생한 산사태의 희생자 수가 최소 229명으로 늘었다고 현지 관리가 23일 발표했습니다. 이 관리는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남서쪽으로 450km가량 떨어진 고파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이번 산사태로 수색과 구조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희생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두 발에 두 팔이 있는 사람 형태를 갖춘 직립보행을 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자동차를 만든다. 상상에 기반한 미래 영화에 많이 나오는 인간 형태의 지능형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소식에 지난 20일 미국 월가의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 주가가 껑충 올랐습니다. 지난 4월에 테슬라 공장의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과 배치 계획을 알렸던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CEO가 테슬라 공장의 로봇 배치는 내년에 그리고 판매용 대량 생산은 2026년에 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또 높였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봇이라고도 불리는 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름은 옵티머스입니다. 테슬라사, 일본 혼다 자동차, 한국 현대자동차의 미국 자회사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사는 2021년에 자동차 공장의 물건을 옮기는 데 활용하겠다면서 인간형 로봇을 처음 공개한 이후에 지난해 말에는 무릎을 굽히고 조금 더 빨리 걷고 손가락의 움직임이 한층 부드러워진 로봇으로 관심을 끈 데 이어서 올해 1월에는 또 옷을 개는 영상을 공개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진화를 알렸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한 로이터통신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노동력 부족 시대를 대비하고 물류관리, 창고 보관, 제조 분야의 단순한 반복 업무나 위험한 일에 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최근에 전기차 수요가 줄어든 테슬라사의 머스크 CEO가 인공지능,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택시, 옵티머스 로봇에 집중하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다양한 소식 살펴보는 미국의 선택 2024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내려온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입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미국의 선택 2024 이어집니다. 네, 곧 워싱턴 DC는 오늘이 7월 24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시각은 3시 8분 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온이 30도고요. 구름 조금 끼어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그리고 대부분 지역으로 비 내립니다. 심한 더위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황해도와 강원도 평강 지역으로 낮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소나기 양은 5에서 40mm 정도고요. 26일, 27일, 28일까지 황해도, 강원도, 함경 남북도 지역에 소나기 이어지겠고 서쪽 지역의 장맛비 다음 주 후반까지 이어집니다. 기온 보시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낮 최고는 24도에서 33도 사이인데요. 평양과 개성과 함흥의 낮 최고 32도고요. 원산은 33도, 중강 29도, 신의주 27도, 청진 27도, 예산 29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거나 흐리고 종일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 1.5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2m, 먼바다 2.5m로 앞바다는 오후에, 먼바다는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7월 25일 목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먼저 지구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4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아시아 순방 일정을 시작합니다. 2030년과 203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프랑스와 미국에 각각 선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미국 의회 연설이 조금 전에 끝났죠?
네, 네타냐후 총리가 24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와의 전쟁이 시작된 후 네타냐후 총리가 해외로 나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의회에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네타냐후 총리는 마이크 존슨 의장을 비롯해서 의회 지도부에 자신을 초청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한 후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는데요.
네,
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 전쟁은 문명의 충돌이 아니라 야만과 문명의 충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역사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중동에서는 이란 테러 추기, 미국, 이스라엘, 아랍 우방국들과 대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네타냐후 총리는 문명 세력이 승리하려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반드시 함께 서야 한다면서 미국이 이스라엘 편에 설 걸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서 있으면 아주 간단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는데요.
네.
예, 그건 바로 우리는 이기고 그들은 지는 거라고 역설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간 사람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이들이 모두 집에 돌아올 때까지 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연설 도중에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갔다 구출된 노아 아르가마 씨를 소개해서 미국 의원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연설이 하원에서의 연설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의 초청으로 성사된 거죠?
맞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존슨 의장은 의회 내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연설하도록 네타냐후 총리를 초청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네.
네, AP통신은 자국에서 정치적으로 인기가 하락한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연설을 가장 가까운 동맹인 미국의 의원들과 지도자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자신을 국제적인 정치가로 보여줄 기회로 삼을 거라고 분석했는데요. 실제로 연설 도중에 여러 차례 의원들의 기립과 박수 갈채를 이끌어냈습니다.
자, 존슨 하원의장이 이 시기에, 지금 이 시기에 네타냐후 총리의 의회 연설을 추진한 이유가 뭘까요?
네, 최근 미국 안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한 공화당의 확고한 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 연설을 성사시켰습니다.
네, 자,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여론이 왜 엇갈리는 겁니까?
네, 미국과 국제사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마스와의 전쟁 과정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면서 여론이 나빠졌습니다. 또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과 이스라엘인 인질 석방 협상 과정에서도 강경 입장을 고수해서 협상 성사를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네.
예, 이런 이유로 피로감이 커지면서 여론이 악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안에서는 가자지구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항의하는 시위가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정치적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죠.
네, 하마스와의 전쟁이 길어지고 인질 석방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네타냐후 총리와 연립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네.
예, 특히 인질 가족들이 당장 휴전하고 인질들을 데려오라고 거듭 촉구해 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가 자주 벌어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자리에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겠다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네. 먼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연설에 불참한 게 가장 눈에 띕니다.
네.
네, 이런 상원 합동 연설에는 전통적으로 상원 회의를 주재하는 부통령이 참석하는데요.
그렇죠.
예,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존슨 하원 의장은 해리스 부통령의 불참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 등 민주 성향 강경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일단의 의원들이 대거 불참했습니다.
네. 자, 네타냐후 총리가 최근 미국 정치권 상황이 아주 미묘한 시점에 미국에 온 겁니다.
네,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에 치러질 대선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대선 구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을 포기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이런 상황에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에 온 겁니다.
네. 자,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의회 연설 말고 미국에서 또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을 만날 예정이고요.
네.
예, 26일에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납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이 눈길을 끄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워싱턴 DC에서는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24일 수많은 시위자들이 의사당 앞에서 이스라엘 총리와 이스라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날인 23일에는 시위대가 미국 의사당 건물에 진입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시위대는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촉구하면서 의원 회관 안에 들어가서 농성을 했습니다.
네.
네, 이들은 이곳에서 30분 정도 농성을 벌이다가 의회 경찰에 연행됐는데요. 네타냐후 총리 방문 기간에 이곳 워싱턴 DC에는 여러 시위가 벌어질 예정입니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아시아 순방 일정을 시작한다는 소식 보죠.
네, 블링컨 장관이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합니다. 관련해서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의 설명 먼저 들어보시죠.
On Wednesday, Secretary Blinken will depart for his 18th trip as Secretary to the Indo-Pacific region. From day one,
네, 밀러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이번에 베트남, 라오스,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그리고 몽골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국무부 대변인이 국무장관의 18번째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방문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 첫날부터 아시아 태평양 협력국들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했다면서 블링컨 장관이 이번 순방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는 아시아 태평양의 비전을 계속 진전시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블링컨 장관이 지난 21일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포기한다고 선언한 뒤에 아시아 순방을 시작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링컨 장관은 23일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은 남은 임기 중에도 여러 국제 현안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블링컨 장관 말 들어보시죠.
What he's intensely focused on is the work that remains over these next six months to continue the efforts.
네, 바이든 대통령이 남은 임기 6개월 동안에 앞서 하던 노력을 계속할 거라고 블링컨 장관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평화와 가자 전쟁의 종식,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안에 그대로 전념할 것이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관여로 영내 협력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블링컨 장관이 이번에 여러 아시아 나라를 방문하는데 자, 눈여겨볼 만한 일정들 짚어봐 주시죠.
네, 먼저 라오스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연례 외교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이 행사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약속과 또 남중국해 등 각종 안보 현안 그리고 경제협력 문제 등을 논의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네, 이번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 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참석하는데요. 블링컨 장관이 왕이 부장은 만나지만 이 라브로프 장관은 만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네, 일본에서도 중요한 일정이 있네요.
네, 블링컨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일본에서 진행되는 양국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에 참석합니다. 두 사람은 이어서 필리핀으로 건너가서 필리핀과의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에도 임하는데요. 이번 회담은 마닐라에서 열리는 첫 번째 양국 2+2 회담이라고 합니다. 네. 예, 역시 남중국해 등 안보 현안과 두 나라 사이의 협력 강화 문제가 논의됩니다.
네, 자,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필리핀에 이어서 다음은 어느 나라로 갑니까?
네, 싱가포르가 몽골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두 나라에서 경제협력과 안보 현안 등을 논의합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첫 순방지인 베트남에서는 최근 타계한 응우엔 푸종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국장에 참석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예, 앞으로 동계올림픽이 열 도시를 선정을 했다고요?
네, 프랑스 알프스 그리고 미국 유타주의 솔트레이크시티가 각각 2030년과 203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네. 예, IOC는 24일 프랑스에서 제142차 총회를 열고 이 두 곳을 다음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했는데요. 참고로 2026년 동계올림픽은 이탈리아가 주최합니다.
네, 이 올림픽 개최지라는 것은 이 IOC 회원국의 투표로 정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프랑스 알프스의 경우 이날 88표 가운데 84표를 얻었고요.
네.
예,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는 89표 가운데 83표를 얻었습니다.
네.
예, 이로써 프랑스는 올해 파리 하계 올림픽에 이어서 2030년에는 동계 올림픽을 치르게 됐습니다.
미국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도 전에 동계 올림픽을 치렀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2002년에 동계 올림픽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솔트레이크 시티는 32년 만에 다시 동계 올림픽을 치르는 건데요.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 올림픽은 이 IOC 위원들을 둘러싼 뇌물 스캔들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예, 솔트레이크 시티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이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IOC 위원들을 매수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IOC 위원 여러 명이 축출됐고요. 이후에 IOC는 부패 방지를 위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그 솔트레이크 시티나 프랑스 알프스와 경쟁한 유치 경쟁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없었습니다. 네. 프랑스 알프스 그리고 미국의 솔트레이크 시티는 2030년과 2034년 동계 올림픽에 각각 유일한 후보들이었습니다.
네, 네.
예, 국제 올림픽 위원회는 지금 IOC가 요구하는 수준의 값비싼 인프라와 고도의 보안 비용 또 경기장 건설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나라와 도시를 찾는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는 기후변화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나선 나라들이 점점 줄고 있다고 합니다.
통상 올림픽이라고 하면 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가 정상도 나서고요. 고위급 외교관까지 나서서 경쟁을 지원했던 그런 모습인데 사뭇 다른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인들, 국가 원수가 IOC 회의에 참석해서 이 개최 도시로 선정되도록 호소하는 건 올림픽의 오랜 전통이었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007년에 영어로 연설하면서 이 러시아 소치가 2014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네.
예, 또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2009년에 덴마크 코펜하겐을 방문해서 2016년 하계올림픽 시카고 유치를 위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자, 미국하고 프랑스는 지금까지 동계올림픽을 몇 번이나 치렀죠?
프랑스는 3번 개최했고요. 미국은 5번 치렀습니다.
예.
예, 특히 오는 2034년에 두 번째로 동계올림픽을 치르게 된 솔트레이크 시티는 거의 10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갖게 됐는데요. 반면에 프랑스 알프스 동계올림픽까지는 5년 반도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최근에 올림픽 중에 가장 짧은 준비기간이라서 일각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걱정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이날 IOC 총회장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유치 지지 발언을 통해서 프랑스 정부가 충분한 지원과 재정을 보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프랑스는 임시정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회 유치에 성공하긴 했지만 차기 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미국도 올림픽 유치가 취소될 수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약물 양성 반응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참석할 수 있었던 중국 선수들의 도핑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IOC는 24일 세계 반도핑 기구가 중국의 설명을 수용했다면서 미국은 이를 따라야 한다며 FBI의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존 코츠 IOC 부회장은 세계 반도핑 기구가 완전하게 존중되지 않거나 방해 또는 훼손된다면 IOC는 개최국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지구촌론을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인 위스콘신주에서 첫 대선 유세를 하며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소셜미디어와 기자회견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11월 대선에서 이민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약 3천 명에 달하는 중남미 이민자 행렬 캐러밴이 미 남부 국경을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민주당 소속 밤 메넨데스 상원의원이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소식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본격적인 설전에 들어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아직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실히 지명이 된 건 아닌데요. 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후보에서 사퇴한 후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이후 민주당 내에서 지지가 쏟아지면서 대선 후보로 유력해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23일 첫 유세에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해리스 부통령의 전면 등장으로 민주당이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을 일축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공세에 나섰습니다. 네.
자, 해리스 부통령 쪽 상황부터 보죠. 해리스 부통령이 그 첫 선거 유세를 위해서 찾은 곳이 어딘가요?
네, 중서부 위스콘신주 밀워키인데요. 이곳에서 바로 지난주에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렸었죠.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곳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는데요.
네.
위스콘신주는 또 이번 대선에서 승패를 가를 주요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전직 검사로서 자신의 배경과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교하면서 공격에 나섰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took on perpetrators of all kinds. Predators who abused women.
네, 자신은 검사 시절에 여성을 학대한 성착취범들, 소비자들을 속이는 사기꾼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규칙을 깬 협작꾼 등 온갖 종류의 범죄자들을 상대했다는 겁니다.
네.
따라서 나는 트럼프 같은 유형을 잘 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자 청중석에서 환호와 함께 트럼프를 구속시키자는 외침이 나왔습니다.
네. 자, 해리스 부통령이 뭐 대선 공약으로는 어떤 것들을 제시했습니까?
네, 진보적인 의제들을 제시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낙태 접근성을 확대하고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더 쉽게 하며 총기 폭력 문제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후퇴시키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해리스 부통령입니다.
Do we want to live in a country of freedom, compassion, and rule of law?
네, 해리스 부통령은 자유와 연민, 법치주의가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혼돈과 두려움, 증오가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라고 지지자들에게 물었는데요.
네.
이어 앞으로 105일 동안 우리는 할 일이 있다면서 우리는 투표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유세하고 비교를 했을 때요. 이 해리스 부통령 유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뭐 다른 점이 있었을까요?
네, 이 바이든 대통령 경우 이 집회가 주로 이 규모가 작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해리스 부통령 집회는 훨씬 더 시끄럽고 활기가 넘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미국 언론은 81살인 바이든 대통령이 이끌던 침체돼 있던 캠페인 분위기를 올해 59살인 이 해리스 부통령이 되살리길 바라는 유권자들의 바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쪽 지지자들은 이렇게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쟁 상대로 부상한 해리스 부통령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짓말쟁이 카멀라 해리스는 그녀가 손대는 모든 것을 파괴한다고 말했습니다.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서 민주당은 부정직한 조 바이든에 대해 대중을 속이고 오도했고 이제 우리는 그가 완전하고 총체적인 인지적, 신체적, 엉망진창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공화당을 오도해 더 이상 트럼프의 상대가 아닌 후보 바이든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 광고에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한테도 토론을 제안했다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3일 이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주최한 전화 기자회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토론하고 싶다면서 한 차례 이상 토론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두 차례 TV 대선 토론을 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네.
지난 6월 이 CNN 방송 주간 토론회에 이어서 9월에는 ABC 방송이 주관하는 토론회를 갖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23일 이 ABC 방송을 가리켜서 가짜뉴스라고 부르면서 주간 방송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앞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이 폭스뉴스 방송이 대선 토론을 대신 주관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지지가 잇따라 나왔네요.
네. 앞서 민주당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데 이어서 23일에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슈머 대표는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결해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명 배우 조지 클루니 씨 등 헐리우드 배우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지금 선거 자금 모금에서도 탄력을 받고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해리스 선거 캠프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임한 21일 오후부터 22일 오후까지 1억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런데 이 트럼프 캠프 측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 교체로 인한 선거 자금 승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 건가요?
민주당 측은 이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이 러닝메이트로 유세를 함께 해왔기 때문에 바이든 캠프 이름으로 모금한 선거 자금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 측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데이비드 워링턴 트럼프 캠프 법률 고문은 23일 카멀라 해리스가 조 바이든의 남은 선거 자금 9,150만 달러를 횡령하려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연방선거관리위원회 FEC의 해리스 캠페인과 캠페인 회계 책임자 등을 선거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네.
하지만 해리스 캠페인 측은 23일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양자 대결의 지지율이 나왔네요. 어떻습니까? 네.
로이터와 입소스가 22일, 23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44%로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42%보다 2%포인트,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바로 지난주 조사 당시에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한 후 이 카멀라 해리스와의 대결에서는 해리스 부통령과의 대결에서는 지지율이 역전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 트럼프 캠페인 측의 여론조사원인 토니 파브리오 지어 씨는 이른바 해리스 허니문, 즉 신혼여행 효과로 인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경제, 인플레이션, 범죄, 국경 문제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은 바뀌지 않는다며 머지않아 이 해리스 허니문도 끝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대선 후보직 사퇴를 밝힌 바이든 대통령. 몇 시간 후에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저녁 미국 동부 시각으로 8시에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대선 레이스에서 물러나기로 한 결정, 그리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갈지 직접 밝힐 계획입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수많은 중남미의 이주자 행렬이 지금 미국 남부 국경으로 향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약 3천 명에 달하는 이주자 행렬 캐러밴이 멕시코 남부의 고속도로를 따라서 북쪽, 즉 미국 남부 국경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두 무리의 캐러밴이 과테말라와 국경을 접한 멕시코 최남단 치아파스주 타파출라에서 출발했는데요. 이들이 지금 무더위 속에 도보로 이동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어린아이를 짊어지거나 유모차에 태운 채 우리는 할 수 있다를 외치며 걷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 이주자들을 왜 캐러밴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네, 원래 캐러밴은 사막에서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상인들 또는 순례자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네.
수백 명에서 수천 명씩 무리 지어 미국으로 향하는 중남미 이주자 행렬을 캐러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몇 년 동안 이 캐러밴은 수만 명의 이주자들이 멕시코를 횡단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동시에 이동하다 보니 강도나 강간, 납치 등의 위험이 비교적 적고 이른바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브로커 등에게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이 캐러밴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네, 자 캐러밴 행렬에 있는 그 중남미 사람들 가운데 어느 나라 사람이 제일 많을까요?
네, 치아파스주 보안부에 따르면 이 캐러밴 무리는 2,500명에서 3,000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베네수엘라인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로이터통신은 또 다른 지방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번에 캐러반에 동참하는 어린이 수가 크게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새로운 망명 제한을 내놓으면서 이 남북 국경을 넘는 불법 이주자가 줄었다고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전해드렸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 6월에 이 한 달간 남북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이주자 수가 8만 3,500여 명으로 전달에 비해서 30% 가까이 감소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이 남북 국경 통제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체포된 불법 이주자가 하루 평균 2,500명을 넘을 경우에는 더는 망명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효했는데요. 이후 불법 입국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네. 하지만 이번엔 또 대규모 캐러밴 무리가 이동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주자들은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이 망명 제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국의 불안한 정치, 사회 상황, 그리고 빈곤 등을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남북 국경 쪽 상황을 포함한 그 이민 문제,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죠?
맞습니다. 멕시코 국경 도시 티와나에 있는 이민자 쉼터 소장인 호세 마리아 가르시아스는 로이터 통신에 캐러밴이 어느 국경 도시로 향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가오는 미국 대선이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난민 정책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바로 지금 이 미국행 캐러밴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한편 AP통신은 일부 행렬이 11월 대선 전에 미국 국경에 도착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국경을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미국 연방 상원에서 부패 혐의로 사임하는 의원이 나왔네요.
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민주당 소속 밤 메넨데스 상원의원이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넨데스 상원의원은 23일 사임 의사를 담은 서한을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네, 그 서한 내용이 공개됐습니까?
네, 이 로이터와 폴리티코 등 언론이 입수해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메넨데스 의원은 2024년 8월 20일 업무 종료와 함께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직에서 사임한다라고 편지에 썼습니다. 이어서 나는 배심원 유죄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까지를 포함해 끝까지 항소할 의향이 있지만 상원을 중요한 업무에 이 방해가 될 수 있는 긴 절차에 상원을 연루시키고 싶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메넨데스 의원이라면 민주당에서도 영향력이 꽤 큰 인물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70살이고요. 쿠바 이민자의 아들로 뉴욕에서 태어나서 20살 때부터 선출직에 몸담았습니다.
네.
이후 주 하원의원, 주 상원의원, 연방 하원의원을 거쳐서 지난 2006년부터 연방 상원의원으로 활동해왔고요. 오는 11월 5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상원의원 선거에서 네 번째 임기에 도전할 계획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 메넨데스 의원이 어떤 혐의로 기소됐던 겁니까?
네, 메넨데스 의원은 2023년 9월에 이 뉴욕 연방 남부 지검에 의해서 기소됐는데요. 부인과 함께 지역구인 뉴저지주의 이 이집트계 사업가들에게 외교 정보를 넘겨주고 대신에 현금, 금괴, 고급 차량 등 뇌물을 받은 의혹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메넨데스 의원이 이 부패 혐의로 기소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지난 2015년에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이 배심원들의 편결 불일치 무효 재판으로 종결되면서 혐의를 벗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맨넨데스 의원에 대해 제기된 뇌물수수, 이집트와 카타르 대리인 활동 등 16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선고 공판 일자를 11월 선고 일주일 전인 10월 29일로 정했습니다.
네. 자, 메넨데즈 의원은 그 유죄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오는 11월 5일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동료 의원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메넨데스 의원이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는 연방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가능합니다. 이런 제도 가운데 주민발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주민발안 제도는 주민소환 제도와 함께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주민발안 제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So the idea is that we create three new states in California where there was one before to empower people to get people more better representation.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를 세 개 주로 나누자는 주민발의안을 낸 벤처 사업가 팀 드레이퍼 씨는 지난 2018년 6월 AP통신과 회견했습니다. 그는 이 회견에서 발의안의 아이디어가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더 많은 대표성을 부여하며 이들이 더 참여하도록 하고 더 좋은 통치를 창출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주 세 개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민 발안은 주민들이 법령이나 주 헌법 개정안을 직접 제안하고 주민투표로 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미 주의회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24개 주가 이런 주민 발안 절차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민 발안에는 세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바로 직접 발안과 간접 발안 그리고 두 방안을 혼용하는 방식입니다.
Voters are deciding on Proposition 22, a ballot initiative sponsored by companies like Uber, Lyft, DoorDash, and others. They have spent nearly
직접 발안에서는 발안자들이 받아온 서명이 검증되고 인증되면 제안된 법령이나 헌법 개정안을 직접 주민 투표에 붙입니다. 전미 주의회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이런 방식을 채택한 지역은 19개 주입니다. 반면에 간접 발안 절차에서는 발안자들이 충분한 서명을 받아오면 주민 발의안이 의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주의회는 회부된 방안을 승인하거나 거부 혹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채택한 곳은 모두 10개 주입니다. 전미 주의회 협의회는 주의회 조처에 따라 발안자들이 자신들이 제안한 방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하려고 계속 시도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경우엔 발안자들은 추가로 서명을 받아와야 합니다. 주에서 주민 발의안의 주제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미 주의회 협의회에 따르면 미국 안에서 주민 발안제를 채택한 곳 가운데 15개 주가 하나의 주제를 다루도록 합니다. 또 17개 주에서는 투표용지의 내용이 상충하는 주민 발의안이 2개 이상 올라오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방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13개 주는 주민들이 제안한 방안이 투표에서 통과되려면 단순 과반을 요구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의 주민 발안 제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선택 2024, 저는 김현숙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선 도전을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최초의 여성 부통령인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며 어떤 심정을 밝혔을까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해리스 부통령은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한 바이든, 해리스 지지 표명.
지난달 대선 후보 TV 토론회 이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고령, 인지력 논란이 일며 후보 사퇴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몇 주 동안 자신의 인지력에 대한 의문에 저항하며 대선 레이스에 남아있겠다고 주장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여러분의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었다고 밝혔지요.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할 생각이었지만 남은 기간 동안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민주당과 국가의 가장 큰 이익이 된다고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특별한 파트너가 돼준 데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또 다른 글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Politically, it would be meaningful because these delegates are supportive of Joe Biden.
브루킹스 연구소의 일레인 K마크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결정이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민주당 대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대의원을 해리스 부통령이든 다른 그 누구에게든 자동으로 넘길 수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다음 달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3,896명의 민주당 대의원 대부분은 전국의 예비선거를 휩쓴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기로 서약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 규정에 따라 이 서약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에 오를 만한 인물로 보고 있을까요? 최근 AP와 NORC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원의 58%는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미국인 응답자 가운데서는 30%가 그럴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죠.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중에 자신의 결정에 관해 미국인들에게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소식에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난 18일 전당대회를 통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부정직한 조 바이든은 대통령으로 출마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이 지지한 카멀라 해리스는 어떤 인물일까?
Please raise your right hand. 지난 2021년 대통령 취임식에서 카멀라 해리스 전 상원의원이 선서를 통해 미국의 첫 여성 부통령이 됐습니다.
So help me God.
해리스 부통령은 당시 이런 소감을 남겼는데요.
It is my honor to be here. To stand on the shoulders.
전임자들의 성취 덕분에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이라는 겁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의 첫 여성 부통령일 뿐 아니라 미국에서 두 번째 높은 지위에 오른 첫 흑인이자 첫 인도계 미국인이기도 합니다.
She's broken so many glass ceilings for so many women.
민주당 소속인 바버라 리 연방 하원 의원은 해리스 부통령이 수많은 여성을 위해서 수많은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을 깨뜨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인도인 어머니와 자메이카인 아버지를 둔 해리스 부통령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인종 통합 노력의 일환으로 어렸을 때 멀리 버스를 타고 다녔던 학교에는 해리스 부통령의 얼굴 벽화가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유명 흑인 대학인 하워드 대학교 졸업생인 해리스 부통령은 2004년에 샌프란시스코 첫 여성 지방검사가 됐고 2011년에는 흑인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 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재임 중이던 지난 2022년 6월 미 연방대법원이 미 전역에서 낙태 관리를 합법화한 1973년에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보수 성향의 판사 3명을 대법관으로 지명한 데 따른 결과였습니다. 지난 9일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유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했는데요.
He proudly, he uses the word proudly, takes credit for overturning Roe.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랑스럽게 로 대 웨이드 낙태 판결이 뒤집힌 것을 자신의 공으로 돌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다시 기회를 갖게 된다면 모든 주에서 낙태를 불법화하는 전국적인 낙태 금지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다른 유세 현장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건강보험 개혁법을 계속 유지하고 인슐린 가격을 인하한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초기에 해리스 부통령은 행정부의 국경 대응 노력을 이끌 사람으로 낙점됐습니다. 하지만 2024년 대선에서 이민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바이든 캠페인은 방어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유세에서 이제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한 미국 시민권자의 서류 미비 배우자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다고 말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아시아계 미국인과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도서 주민 등 친이민 그룹에 연설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게 됐는데요.
That someone who vilifies immigrants, who promotes xenophobia.
해리스 부통령은 이민자를 비방하고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며 증오를 부추기는 사람은 다시는 미국 대통령 휘장과 마이크 앞에 설 기회를 가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토론회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인 뒤 선거 유세에서 이런 점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We beat Trump once and we're going to beat him again.
우리는 트럼프를 한번 이겼고 다시 또 이길 거라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대선 레이스에서 물러난 가운데 만약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다면 미국 최고위직에 출마하는 첫 흑인 여성이자 첫 인도계 미국인 여성이 됩니다. 네, 미국의 선택 2024, 오늘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 발표와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를 표명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미국 대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교회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내가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내가 한 말을 지켰다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did you finish the assignment on time?
Yes, I told you I would, and I was true to my word. I finished it last night. When I say I'll do something, I'm always true to my word.
I know. And one more thing. Are you really going to help me move this weekend?
Of course. I promised, and I'm true to my word. I'll be there early.
Thanks. I appreciate it. You've always been reliable.
No problem. You know I always stay true to my word.
오늘 대화에서 약속을 지켰다는 표현 두 가지 나왔습니다.
I was true to my word.
내가 한 말을 지켰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켰다.
I stayed true to my word. I kept my word. True to my word.
내가 말한 대로.
True to his word.
그가 말한 대로.
I'm always true to my word.
나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I always stay true to my word.
나는 항상 약속을 지킵니다.
I promised.
내가 약속했어요.
I promised and I'm true to my word.
나는 약속했고 나는 약속을 지킵니다.
True to my word.
약속한 대로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John, did you finish the assignment on time?
Yes, I told you I would, and I was true to my word. I finished it last night. When I say I'll do something, I'm always true to my word.
I know. And one more thing. Are you really going to help me move this weekend?
Of course. I promised, and I'm true to my word. I will be there early.
Thanks. I appreciate it. You have always been reliable.
No problem. You know I always stay true to my word.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Did you finish the assignment on time?
제 시간에 과제를 끝냈나요?
Yes, I told you I would, and I was true to my word.
네, 말했잖아요. 끝낸다고 나는 말한 대로 했습니다.
When I say I'll do something, I'm always true to my word.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말하면 나는 항상 말한 대로 합니다.
Are you really going to help me move this weekend?
당신은 이번 주말 정말로 내 이사를 도와줄 건가요?
I promised, and I'm true to my word.
나는 약속을 했고, 나는 말한 대로 합니다.
You have always been reliable.
당신은 항상 믿을 수 있어요.
I always stay true to my word.
나는 항상 말한 대로 합니다.
True to my word.
내가 말한 대로,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finish the assignment on time?
Yes, I told you I would, and I was true to my word. I finished it last night. When I say I'll do something, I'm always true to my word.
I know. And one more thing. Are you really going to help me move this weekend?
Of course. I promised, and I'm true to my word. I'll be there early.
Thanks. I appreciate it. You have always been reliable.
No problem. You know I always stay true to my word.
비오의 매일 영어는 비오의 매일 영어 플러스로 비오의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True to my word.
내가 말한 대로
I was true to my word.
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I always stay true to my word.
나는 내가 말한 대로 했다. 이것은 약속을 지켰다는 표현이라는 것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이메이진 드래곤스의 샷스 전하면서 인사드리죠.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